이제 오늘 모임의 연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12사도 정원의 회장이신 보이드 K. 패커 회장님은 2008년 2월 3일에 지금의 직분에 상별되셨습니다. 그 이전에는 1994년 6월 5일부로 12사도 정원의 회장 대리 직분을 맡고 계셨으며 회장 대리직을 맡기 전에는 1970년 4월 9일에 성임되신 이후로 12사도 정원회의 일원으로 봉사해 오셨습니다. 그 이전에는 12사도 정원의 보조로서 약 9년간 봉사하셨습니다. 패커 회장님은 세미나리 및 종교교육원 슈퍼바이저와 브리감영대학교 관리평의회 일원으로도 봉사하신 것을 포함하여 교육자의 길을 걸어오셨습니다. 그분은 웨버대학에서 재학하셨으며 이후 유타 주립대학교에서 공학학사 및 석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브리감영대학교에서 교육관리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패커 회장님은 1924년 9월 10일 유타주 브리검시티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분은 제2차 세계대전 중에는 태평양에서 폭격기 조종사로도 복무하셨습니다. 패커 회장님은 뉴잉글랜드 선교부 회장으로 봉사하셨습니다. 또한 여러 서적들과 출판물의 저자이기도 하시며 특별히 조주 분야의 예술가이십니다. 회장님은 고인이 되신 도너 스미스와 결혼하셨으며 슬하의 열 자녀를 두고 계십니다.
전 세계의 어디에서든 얼굴을 보고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축복에 대단히 감사합니다. 하지만 성신의 은사에 더욱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위성으로 중계하지 않아도 마음의 눈에 여러분의 모습을 새길 수 있는 기적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왕국의 열쇠들을 여러분에게 건네줄 수 있는 날이 몹시 기다려집니다. 제 말을 적기보다는 가장 성스러운 주제 하나를 이야기할 테니 느낌으로 다가오는 것들의 주의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이 모임이 끝난 후에 귀로 들은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기억할 수 있다고 해도 그 말씀의 의미는 놓치고 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는 마음에 무언가 의문을 품고 해결책을 찾고 계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어떻게 하면 복음의 길을 따를 수 있는지 또 어떻게 하면 그 길로 돌아올 수 있는지 고민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말씀은 여러분 모두에게 하는 셈이지만 진정한 대상은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될 것입니다. 저는 위대한 선임 지도자들, 즉 저보다 먼저 부름받으셨던 여러 제1회장단이나 사도들의 생활 모습을 뵐 기회가 많았습니다. 해롤드 비리 회장님께서도 저에게 선임 지도자들과 가까이 지내면서 그분들의 경험을 통해 배우라는 말씀을 해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 말씀을 열심히 따랐습니다. 먼저 헨리 워즈워드 롱펠로의 시를 읽겠습니다. 위인들의 삶 모두에서 배운다. 내 삶은 내가 최고로 만들 수 있다는 걸, 내 떠난 후에도 시간의 백사장에 발자국은 남는다는 걸, 어쩌면 생의 고단한 대양을 건너며 고독과 절망에 빠져있던 누군가는 그 발자국을 보고 기운을 얻을지도 모른다는 걸. 여러분은 그 언제든지 이 시간의 백사장 위에 찍힌 발자국들을 보고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12사도 정원회의 후임사도로 봉사할 당시에는 매주 성전 모임을 마치면 걸어서 사무실로 갔었습니다. 저는 뒤처져서 리그랜드 리차즈 장로님과 함께 사무실로 가곤 했습니다. 장로님은 어릴 때의 사고로 다리 장애가 조금 있었기 때문에 다른 분들보다 걷는 속도가 느리셨습니다. 다른 분들은 저를 보고 리차즈 장로님을 그렇게 살펴주시니 정말 좋아 보입니다 라고 말씀하시곤 했는데, 그러면 저는 제가 왜 그러는지 모르시는군요 라고 대답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함께 걸으면서 말씀을 들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장로님은 우드롭 회장님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분이 윌포드 우드롭 회장님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들었던 것이 12살 때라고 하셨습니다. 리차즈 장로님은 바로 우드롭 회장님의 세대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장로님의 말씀 하나하나에 얼마나 심취했는지 모릅니다. 교리와 성약을 보면 12사도의 임무와 관련하여 12순회 평의원은 부름을 받아 12사도 곧 온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에 특별한 증인이 되나니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때에 간증하고 싶은 소망이 정말로 큽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어떤 분이신지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을 표현하고 싶은 열망이 정말로 큽니다. 저는 성신의 은사를 통해 전달되는 말씀에는 모든 것의 참됨을 이해하게 하는 힘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어떤 진리든 알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유용성이 더 높은 진리도 있겠지만 가장 알아둘 만한 가치를 갖는 진리도 있습니다. 젊은 선교사들에게 아버지라는 말의 의미를 아느냐고 묻곤 합니다. 그러면 선교사들은 물론 알고 있다고 답합니다. 선교사들의 대답을 존중합니다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렇게 잘은 모를걸요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아버지라는 낱말의 뜻은 알겠지만 완전히 알고 있지는 못할 것입니다. 결혼하여 자녀를 가져본 사람이라면 아버지라는 말의 의미가 새롭게 다가올 것입니다. 더 명확하게 알 것입니다. 의사 선생님에게서 아이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습니다 라는 말을 듣는 순간이 올지도 모릅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아버지에 대해 그리고 자신에 대해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결혼 9년 만에 처음으로 그 말, 즉 아이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습니다 라는 말을 의사 선생님에게서 들었었습니다. 부모로서 우리 부부는 자그마한 아들 아기를 바라보다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을 했습니다. 아이에게 이름을 주고 가장의 축복을 준 것입니다. 병원에서 말입니다. 우리는 기도했고 신앙을 가졌으며 큰 소리로 선언했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그런 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의사와 간호사 선생님들 모두 우리 아이를 치료해 나갔습니다. 마침내 의사 선생님에게서 아기가 잘 될 거라고 믿습니다 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부모인 우리는 이해력과 힘이 더 커졌으며 서로 또 아버지와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로부터 13년 후 훨씬 더 큰 병원에서 열 번째 아이를 두고 또 똑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아기에게 이름을 주고 가장의 축복을 주었습니다. 역시 병원에서였습니다. 우리는 기도했고 신앙을 가졌으며 다시 한번 선언했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시간은 조금씩 흘러갔습니다. 이번에도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아기가 살아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흐른 뒤에도 똑같은 교훈을 거듭 배운 기회였습니다. 그런 경험을 해보면 아버지와 어머니라는 말의 어머니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게 됩니다. 어린아기를 살릴 수만 있다면 자신의 목숨이라도 내놓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도 깨닫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아버지와 어머니라는 말의 의미가 뭔지를 제대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또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의 슬픔이나 고통을 없애주려고 열심히 매달렸지만 제 힘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은 적이 부지기수입니다. 하지만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바로 그 점이 저와 주님과의 관계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경전에는 공의와 자비에 대해 수수께끼 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언젠가 비유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얼핏 보기에 모순되어 보이는 두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무언가를 몹시도 갖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자기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처럼 보였던 모양입니다. 이 사람은 그 바람을 이루기 위해 큰 빚을 집니다. 그는 빚을 너무 많이 지는 게 아니냐는 훈계도 듣고 특별히 채권자에 관한 이야기도 듣긴 했지만 일단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또 지금 당장 갖고 싶은 것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 보였습니다. 나중에 그 빚을 갚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에 서명을 합니다. 나중에 모두 갚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서였습니다. 그렇게 걱정되지도 않았습니다. 아직 갚을 날이 멀어 보였던 것입니다. 그 사람은 이제 원하는 것을 갖게 되었습니다. 중요해 보이는 그것을 말입니다. 그렇지만 이 채무자의 마음 한구석에는 늘 채권자가 어른거렸습니다. 가끔은 형식적으로 남아 조금씩 갚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만기일이 오는 날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이 그날은 다가와 상환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채무자는 빚을 갚지 못했습니다. 채권자가 나타나서 전액을 갚으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때서야 채무자는 채권자가 자신의 소유 모두를 몰수하고 채무불이행으로 감옥에 보낼 권한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럴 힘이 없는데요. 채무자가 고백했습니다. 채권자가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계약대로 당신의 소유를 모두 차압하겠소. 당신은 감옥으로 갈 것이요. 이미 당신이 합의한 사항이고 당신이 선택한 것이요. 당신이 계약서에 서명했으니 이제 계약대로 집행해야겠소. 채무자가 하소연했습니다. 자비를 보여주실 수 없겠습니까? 시일을 더 주시든지 탕감해 주실 수 없겠습니까? 제가 가진 것을 잃지 않고 감옥에도 가지 않도록 선처해 주십시오. 자비를 보여주십시오. 자비라는 말도 모르시나요? 채권자가 대답했습니다. 자비는 늘 일방적인 것이요. 당신만 이롭게 할 뿐이란 말이요. 내가 자비를 보이면 결국 나는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 셈이요. 내가 주장하는 것은 공이요. 당신은 공이라는 말도 모르오? 채무자가 말했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할 때만 해도 공의를 믿었지요. 그때는 공의가 나를 보호해주는 내 편이라고 생각했었으니까요. 그때는 자비가 필요 없었습니다. 필요할 일이 있을 거라는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공의란 우리 두 사람 모두에게 똑같이 이로운 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채권자가 대답했습니다. 계약대로 빚을 갚든지 아니면 벌을 받든지 하는 게 공이요. 그것이 법이란 말이요. 당신이 이미 합의했으니 그대로 이행하는 게 당연하오. 한치도 양보가 없었습니다. 한쪽은 공의를 요구하고 다른 한쪽은 자비를 애원하고 있었습니다. 한쪽의 희생이 없이는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빚을 탕감해 주시지 않는다면 자비란 없는 겁니다라고 채무자가 애원했습니다. 그러면 공의가 충족되지 않소? 라고 채권자가 대답했습니다. 두 법 모두 충족될 것 같지 않았습니다. 자비가 공의를 나사가게 할 수는 없습니다. 서로 모순되어 보이는 두 가지 모두 절대로 필요한 것들입니다. 자비와 공의 둘 다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공의의 법을 완전히 충족시키면서 자비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는 길 말입니다. 하지만 그러려면 다른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그때 바로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채무자에게 친구 한 명이 있었는데 그가 도우러 왔습니다. 그 친구는 채무자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채무자가 생각이 모자란 나머지 어리석게도 스스로 그런 상황을 자초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돕고 싶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중보자로 나서서 채권자에게 이렇게 제언하였습니다. 그를 계약 조건에서 풀어줘서 재산을 잃지 않게 하고 감옥에도 안 가게 해주시면 제가 그 빚을 대신 갚겠습니다. 채권자가 이 제안에 대해 신중히 생각하는 사이에 그 중보자가 덧붙였습니다. 당신은 공의를 요구하셨습니다. 제 친구가 빚을 갚지 못해도 제가 갚겠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공정한 조치를 받으시는 것이니 더 이상 요구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면 공의가 아니니까요. 그런 뒤 이 중보자는 채무자를 향해 말했습니다. 내가 당신의 빚을 갚으면 당신은 나를 당신의 채권자로 인정하겠습니까? 채무자가 외치듯 대답합니다. 아무렴요. 당신은 저를 감옥에 갇지 않게 해주고 저에게 자비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중보자가 말합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내게 빚을 갚도록 하세요. 내가 조건을 정하겠습니다. 쉽진 않겠지만 불가능한 것도 아닐 겁니다. 제가 방법을 마련해보지요. 감옥에 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채권자는 전액을 돌려받았습니다. 공정한 대우를 받은 것입니다. 계약의 어떤 조건도 위반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채무자도 자비를 받았습니다. 두 법이 모두 성립된 것입니다. 바로 중보자가 있었기 때문에 공의도 자비도 완전히 충족되었습니다. 중보자 역할을 하는 친구가 없는 한 절충도 없고 동정심도 없는 공의는 온전히 우리에게 짐을 지울 것입니다. 크기나 깊이에 상관없이 범법에 대한 형벌로 한 푼 남기지 않고 모두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곁에는 공의의 요구를 들어주고 회개하는 자에게 자비를 베풀어줄 마음과 능력 모두를 갖추신 중보자, 곧 구속주가 계십니다. 그분은 죄를 위한 희생으로 자신을 바치사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을 지닌 모든 자를 위하여 율법의 목적에 부응하시나니 그들 외에는 아무에게도 율법의 목적이 부응될 수 없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모두가 마지막 심판날에 그들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이며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한 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그분을 통하면 공의라는 영원한 율법을 어기지 않고도 자비를 온전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자비가 자동적으로 베풀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과 맺는 성약을 통해서 받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조건, 바로 관대한 조건에 따라서 받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자비를 얻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의 범법은 우리의 부채 계정에 모두 기록되며 언젠가 제대로 청산하지 않으면, 다시 말해 회개하지 않으면 그 빚은 남게 되고 따라서 유죄 선고를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영적인 빚을 지며 살아갑니다. 어떤 식으로든 부채는 쌓여갑니다. 갚아나가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머지않아서 절제를 배우기 시작하면서 미리 청산에 나갈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자와 벌금을 물어야 할 때까지 기다리기보다 정기적으로 영적인 빚을 갚아나가는 법을 익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시험받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실수할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후회스러운 일, 바로잡기는커녕 사죄조차 할 수도 없는 일들을 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짐으로 남아있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 죄책감이라는 낱말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 죄책감이라는 것은 지워지지도 쉽사리 씻기지도 않습니다. 이 죄책감에서 절망이 파생되며 축복과 기회를 잃고 내쉬는 탄식이 파생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죄책감으로 갈등하고 있는 중이라면 선지자가 말씀하신 몰몬경의 다른 인물들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또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교회는 예언의 영과 계시의 영을 믿지 않기 시작하였으며 하나님의 심판은 그들의 눈앞에 다가왔더라. 우리는 다른 사람과 서로 그다지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면서 죄책감을 덜어보거나 스스로에게 그렇게 되뇌어보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음속 깊은 곳으로는 어떻게든 본인이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이 말하게 되면 그런 자신도 믿지를 않게 됩니다. 자신이 자신을 더 잘 알기 때문입니다. 선지자들께서는 늘 회개를 가르치셨습니다. 엘마의 말씀입니다. 보라, 그는 그의 이름을 믿는 신앙을 통하여 회개에 이르는 침례를 받을 자들을 구속하시려고 오시리라. 엘마는 방종한 아들에게 직설적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영혼의 생명과도 같이 영원한 형벌이 없이는 사람들에게 회개가 임할 수 없었나니 영원한 행복의 계획에 대한 반대로서 부과된 것이니라. 필멸의 생애는 두 가지 기본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육신을 받고 때가 되면 성령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 육신은 정결하게 될 수 있으며 그러면 영원히 살게 됩니다. 두 번째는 시험받는 것입니다. 시험 과정에서는 반드시 실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수를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경전에 나와 있습니다. 정신과 육신면에서 열등감을 느끼는 분도 있고 시효진한 영적 부채의 무게로 힘들어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피하려고 합니다만 조용한 사색의 시간을 갖고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해결되지 않고 자신을 괴롭히고 있는 무언가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양심에 걸리는 무언가가 있지 않습니까? 크든 작든 간에 어느 정도까지는 여전히 죄책감을 느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비극적인 실수를 범하고 그 무게에 짓눌려 있는 사람들의 편지를 정말 자주 받습니다. 그들은 제가 용서받을 수는 있는 걸까요? 제가 변화할 수는 있는 걸까요? 하고 간절히 묻습니다.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는 회개를 해야 비탄과 죄책감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복음을 통해 배웁니다. 모든 것을 알고 난 후에도 스스로 멸망을 선택한 극소수를 제외하면 크든 작든 완전한 용서를 받지 못할 습관도 중독도 반항도 범법도 범행도 없습니다.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다 해도 성신의 속삭임을 따르는 한 여러분이 돌아올 수 있는 방편을 주님은 마련해 두셨습니다. 어떤 이들은 너무도 강렬한 충동, 즉 자꾸 떠오르는 유혹에 빠져서 결국 습관이 되고 나중에는 중독에까지 이른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범법이나 범죄를 범하면서 자신은 원래 그런 사람이라서 죄책감이 들지 않는다고 합리화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가 바로 함정에 빠진 때이며 구주만이 치유하실 수 있는 고통과 비탄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멈출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여러분에게 있다면 그러면 구속받게 될 것입니다. 저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만 말하지 마시고 저들이 오해할 수 없도록 말하십시오 라고 메리온지 롬니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니파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는 내 영혼이 명백함을 기뻐함이니 이 같은 방법으로 주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자녀들 가운데서 일하심이라. 이는 주 하나님께서는 이해력에 빛을 주심이니. 그러니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부름을 받았기에 또 그럴 의무가 있기에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탄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경전은 이런 말로 사탄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악마요. 모든 거짓의 아비인 저 옛 뱀이라. 사탄은 태초에 쫓겨났으며 육신을 부여받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위대한 행복의 계획을 파괴하고 모든 의의 적대자가 되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가족을 공격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세상을 휩쓸고 있는 음란물의 재앙을 언젠가 직접 경험하게 될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피하기가 여간 어렵지 않습니다. 이 음란물은 생명을 낳는 힘의 원천이 되는 여러분의 본질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음란물에 빠지게 되면 어려움을 겪거나 이혼, 질병 등 수많은 종류의 고난을 겪게 됩니다. 결코 무죄한 음란물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음란물을 수집하거나 보거나 갖고 다니는 행위는 가방에 방울뱀을 넣어두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영적인 면에서도 치명적인 독을 품은 뱀에게 물리는 것과 같은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이 원래 그런 곳이니 끔찍한 결과 따위는 생각할 것 없이 그런 음란물에 노출되어서 읽고 봐도 거의 죄가 되지 않는다고 쉽사리 여겨버릴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속한다면 경고합니다. 그 생각을 버리십시오. 지금 당장 멈추십시오. 몰몬경에서는 모든 사람은 선악을 분별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가르침을 받았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에 속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압니다. 그 선을 넘지 않도록 정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실수는 주님께만 고백하면 되지만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그 이상의 조치가 필요한 범법도 있습니다. 실수가 심각한 수준이라면 감독님에게 가셔야 합니다. 그런 수준이 아니라면 사적으로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으로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용서가 늘 즉시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 힘들어도 주저앉지 마시기 바랍니다. 낙담을 극복해내는 것도 시험의 일부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단 죄를 고백하고 버렸다면 절대 다시는 뒤돌아보지 마십시오. 늘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기꺼이 여러분의 구속주로 받아들인다면 주님이 고통을 대신 받으시고 벌금을 대신 내주실 것입니다. 필멸의 상태에 있는 우리로서는 주님이 어떻게 속죄의 희생을 치르셨는지 이해할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어떻게 고난을 대신 치르셨는가 보다는 왜 치르셨는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주님은 왜 여러분이나 저를 위해서 나아가 모든 인류를 위해서 대신 고난을 치르셨을까요? 바로 아버지 하나님과 온 인류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리스도께서는 겟세마네에서 사도들 곁을 떠나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만 그분이 속죄를 이루셨다는 것은 분명히 압니다. 그분은 기꺼이 온 세상의 실수와 죄와 죄책감과 의심과 두려움을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고통받으셨습니다. 비탄에 빠졌거나 고통스럽고 끔찍한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하지만 그분의 고통을 능가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제 나이가 되고 보니 육체적인 고통이 뭔지 알겠습니다. 전혀 재미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누구도 이 생을 살면서 고통을 한두 가지 이상 겪어보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고통을 받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가 개인적으로 가장 견딜 수 없이 비통합니다. 바로 그런 때야 겟세마네 동산에서 구주가 겪으신 고난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희미하게나마 이해하게 됩니다. 주님의 고통은 그 전이든 후이든 다른 모든 이들의 고통과는 본질적으로 달랐습니다. 인간에게 부과될 모든 벌을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분에게는 아무런 빚도 없었습니다.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도 인간의 모든 죄책감, 슬픔, 고통과 비참함, 정신적, 정서적, 육체적 고통 등 그 모든 것들을 겪으셨습니다. 인류사에서 전혀 죄가 없는 상태에서 모든 인류의 죄와 범법에 대해 대속할 수 있는 자격을 갖고 대신 값을 지불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주님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주님은 생명을 내놓으시고 본질적인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이는 세상의 죄를 짊어지는 자가 나임이니.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의 생명은 사람들이 빼앗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돌아가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잠시라도 휘청거리거나 길을 잃은 적이 있다면 그리고 지금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다는 느낌이 든다면 신앙으로 나아감으로써 더 이상 세상에서 방황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곁에는 여러분이 다시 평화와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안내해 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한 후에는 하나님의 은총도 내릴 것이라고 경전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바로 이것이야말로 가장 알고 있을 만한 가치가 있는 진리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용서의 밝은 아침을 맞으실 수 있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동해의 태양처럼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에 떠오를 것이며 여러분의 주님도 다시는 여러분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도 주님도 다시는 여러분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어려움에 처해 있을 여러분에게 바로 이것을 가르치려고 제가 여기에 왔습니다. 주님께서 관여하셔서 여러분이 풀지 못하는 문제를 풀어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대가는 지불해야 합니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서는 도움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필요한 값을 늘 치러주신다는 점에서 보면 주님이 매우 친절한 통치자이시지만 주님은 바로 여러분이 고통스럽더라도 해야 할 일을 마땅히 하기를 바라십니다.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보내주신 아버지도 사랑합니다. 절망과 죄와 죄책감의 짐을 그분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의 관대하신 조건에 따라 부채 계정에 남아있는 모든 내용에 완납이라는 표시가 붙을 것입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그리고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사탄으로부터 보호되고 평강을 얻게 되리라는 약속과 함께 네가 젊었을 때 지혜를 배우라. 참으로 네가 젊었을 때 하나님 계명 지키기를 배우라는 경전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누구든지 여러분의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십시오. 만사가 형통할 것이라고 기대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살다 보면 정말 만사형통해 보이는 사람조차도 삶이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을 알게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사실 형통하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현재든 미래든 평강과 신앙을 갖고 버텨나가겠다는 신념과 낙천성을 갖고 인생의 도전들에 맞서도록 합시다. 아직 받고 싶은 축복들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시거나 인생이 공허하고 누려야 할 것들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여러분이 충실하게 생활하는 한 구속과 구원에 필요한 어떤 경험이나 기회도 놓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 소망과 인내를 갖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생활하십시오. 무엇이든 결국에는 잘 될 것입니다. 성신의 은사를 통해 인도받고 행동의 지침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실수의 결과로 죄책감이나 실망감이나 좌절감에 시달리고 있거나 아무리 기다리고 기다려도 받고 싶은 축복이 도무지 오지 않는다고 괴로워하는 분이 계시다면 합창단이 이 모임을 끝내면서 부르는 패배 찬송의 가사를 귀 기울여 듣고 그 가르침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도들처럼 저 또한 사도임을 말씀드립니다. 우리에게는 열쇠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한 증인입니다. 주님의 거룩한 희생을 통해 정결하게 될 수 있다는 느낌을 제 내면에서 그리고 다른 분들에게서 느낄 때마다 그러한 증인으로서의 간증이 확고해집니다. 저와 다른 사도들의 간증은 참됩니다. 우리는 주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그분의 선지자, 선견자, 계시자들에게 이방인이 아닙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이 교회의 청년 여러분이 온전하진 않지만 가야 할 길을 잘 가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고 이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육신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육신 없는 사탄을 이길 힘이 있다는 점도 기억하십시오. 사탄은 육신을 부여받지 못했습니다. 유혹이 다가온다고 해도 여러분은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에게 주어졌고 이후 바로 이 세대까지 전해져온 선택 의지를 사용하면 그 모든 유혹을 물리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풍성하도록 평강을 찾도록 축복을 드립니다. 주님이 하라고 하실 일을 하겠다는 소망과 열망을 갖고 앞을 내다보십시오. 바로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